제2장 서머나 교회. 우리는 이제 계속 두 번째 교회, 곧 서머나 교회를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더 많이 보며 아무것도 소홀히 하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 사도시대와 사도시대 후의 교회가 연결될 때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교회의 이름은 서머나입니다. 서머나는 모략이라는 글자에서 나온 것으로서 고난의 뜻을 갖고 있으며 핍박받는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이 서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 예수님의 이름이 특별함에 따라 이기는 자의 상도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을 증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만을 볼 뿐 세세토록 살아있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을 보지 못함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오순절 때에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매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으나 주 예수님은 사망이 묶어놓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를 묶을 힘이 없음은 그가 곧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명은 죽음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의 부활의 원칙은 매우 귀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그 생명이 사망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사망을 견딜 수 있음을 보십니다. 음부의 문이 교회를 향해 열려 있지만 그 음부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그 안에 가두어 놓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질은 부활입니다. 어느 때든지 교회가 고난을 이기는 힘을 잃을 때 교회는 아무 쓸모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 오면 죽음을 만난 듯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난은 그가 사망을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으로는 어떤 형제가 그러한 일을 당하면 넘어지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일을 통과하고 다시 나옵니다. 죽음을 거쳐 능히 존재하는 이것이 곧 부활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기도도 할 수 없고 성경을 보는 것도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형제들도 이번엔 우리가 끝났다고 말하지만 얼마 안 가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죽음을 거치고 끝나버리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곧 죽음을 통과할 수 있으며 결코 매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특별히 이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폭스가 쓴 순교사를 보았다면 교회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받았는가를 알 것입니다. 당시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대적자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그는 이미 86세였으므로 그들이 차마 죽이지 못하고 특별히 대우하여 나는 나사렛 예수를 모른다. 한마디만 하면 놓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인할 수 없다.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온 이 86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내 몸을 위해 그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곧 그를 타오르는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의 하반신이 이미 다 타들어갈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이 나를 태우는 이 기회에 내 생명을 다해 당신을 간증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한 자매는 그들이 그 자매에게 다이아나를 향해 한 번만 절하면 석방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매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그리스도를 택하든지 다이아나를 택하든지 하라는 것이냐? 처음에 나는 그리스도를 택했다. 지금 너희들이 다시 택하라고 해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택한다. 결국 그 자매도 죽임당했습니다. 또 그때 두 자매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많은 자매들을 붙잡아갔는데 우리는 왜 여기 남겨두느냐고 했습니다. 그 후 두 자매도 잡혀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매들은 많은 사람이 잡혀와 야수에게 먹히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로 간증을 하는데 왜 우리는 입으로만 간증하게 하느냐. 그 두 자매 중 한 자매는 이미 결혼했었고 또 한 자매는 약혼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부모, 남편, 약혼자가 다 와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심지어 그 자매의 아이들까지 달려와 주님을 부인하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들은 말했습니다. 너희들 생각해 보아라. 그 무엇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결국 그 둘도 끌려가서 사자에게 잡아먹혔습니다. 그 두 사람은 사자에게 찢겨 먹히기까지 그 길을 가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받은 핍박은 그 얼마나 처참한 것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사태에서도 생명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핍박은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나타낼 뿐입니다. 그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당신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은 당신이 부요한 자임을 아십니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서머나 교회 전체가 다 핍박을 받았으나 죽었다가 다시 산 생명은 능히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능히 큰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활만이 당신을 능히 무덤 속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주의해야 할 것은 유대인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환난과 궁핍은 쉽게 이길 수 있지만 안으로부터 오는 것은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세상의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오 오직 교회의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그들이 유대인의 해를 입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이 일곱 서신들에는 한 무리의 반대적인 노선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니골라 당으로서 두 번 언급되었는데 한 번은 에베소 교회에서 또 한 번은 버가모 교회에서였습니다. 유대인도 두 번 언급되었으니 한 번은 서머나 교회에서 또 한 번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였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언급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세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반대적인 위치에 서 있는 노선들입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유대인이란 무슨 뜻이냐?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왜 그들을 비방하느냐고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유대교이며 무엇이 교회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와 교회 사이에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분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전이요, 둘째는 율법이요, 셋째는 제사장이요, 넷째는 미리 하신 약속입니다. 유대인은 세상에서 돌과 금으로 휘황찬란한 성전을 지어 그들의 예배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십계명과 많은 규례가 있어 그들의 행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제사장 직분은 일반 사람들보다 특별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영적인 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곧 유대교는 하나의 땅에 속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성전과 의문의 규례가 있고 중간계급인 제사장이 있으며 그들은 땅에 속한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만일 내가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반드시 성전에 가야 합니다. 만일 내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제사가 필요하게 되면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려 할 때에도 역시 성전에 가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성전에 가야만 나는 비로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유대인은 예배하는 사람이요, 성전은 그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는 곳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의 특징은 장소도 없고 성전도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당신은 보았습니까? 교회의 특징은 당신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단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예배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예배 장소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배 장소를 메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유대교의 성전은 물질적인 성전이요, 교회의 성전은 영적인 성전입니다. 유대교의 성전을 모두 계산해 보면 그 액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얼마씩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전은 어떠합니까? 거기에는 절름발이도 있고 소경도 있고 궁핍한 자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에게 장엄하고 찬란한 성전이 없으면 최소한 예배당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배당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 자신을 거처로 삼으실 뿐 건물을 거처로 삼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거처로 하십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건물을 거처로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반드시 장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심지어 그 건물을 교회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글자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곧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온 사람이요, 이것이 곧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2층에 성전이 있고 솔로몬 행각에도 성전이 있고 미문에도 성전이 있고 아래층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물질적인 장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대인입니까? 그들은 바로 물질적인 장소를 교회 안에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사 교회는 영에 속한 것이요 물질에 속한 것이 아님을 보게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또 생활의 규례, 곧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십니다. 유대인은 누구나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킬지라도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생활의 원칙의 표준은 돌판에 새겨져 있으며 그것은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곧 내가 글자를 알면 그것을 알 수 있고 글자를 모르면 그것도 모르게 되며 내가 기억력이 좋으면 기억할 수 있고 기억력이 나쁘면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의 생활의 표준은 죽은 것이요 밖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율법이 없으며 그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판에 새긴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곧 우리의 율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과 예레미야 3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옳고 그름은 돌판에 있지 않고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닌 특징은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한 가지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령의 유시성을 가진 전기 기술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글은 잘 몰랐지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운 어느 날 그는 술을 마시던 습관에 따라 반찬을 준비하고 술을 데워놓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종업원과 같이 먹으려고 앉아 감사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전도하신 분에게 물어보면 좋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그분은 내려가시고 안 계시는구나. 그러니 우리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는가 안 마시는가를 찾아보자. 그러나 그 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에게 이번에는 마셔야지. 나중에 그 전도인에게 편지를 써서 답장에 마시지 말라고 하면 다시는 마시지 말고 마시라고 하면 또 마시기로 하지 라고 제의했습니다. 그 유형제는 일어나 다시 감사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유형제는 그 전도인을 만나 이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인은 유형제에게 그때 그 술을 마셨는가 안 마셨는가를 물었습니다. 유형제는 내 속에 계신 주인이 허락지 않아서 마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에 주인이 있다는 이 한마디는 정말 귀한 말입니다. 당신이 뭐라 해도 성령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고 당신이 뭐라 해도 성령이 허락하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밖에 있지 않고 속에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에는 성문화된 율법과 규례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규례와 교리가 있으나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외적으로 세워진 어떤 규례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밖에 율법이 없으며 우리 생활의 표준은 안에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환난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유대교의 교리를 교회에 더 짊어지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는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를 받는 하나님의 거리가 매우 멉니다. 그 거리가 곧 유대교입니다. 사람은 유대교의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친근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중간 계급의 사람, 곧 제사장을 의지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므로 다만 세상에 속한 일만 할 수 있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전적으로 거룩하며 거룩한 일에만 참여해야 합니다. 결국 유대인의 책임은 소와 양을 끌고 성전에 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는 제사장의 일이요 유대인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뿐 아니라 우리 인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이러한 중간 계급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유대인의 회방하는 말입니까? 그것은 서머나 교회 안에 일부분의 사람들이 만일 무엇이든지 다 형제가 하게 되어 형제가 다 세례를 주고 형제가 떡을 뗀다면 질서가 없지 않은가? 이것은 큰일 날 일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중간 계급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는 이미 유대교화 되었습니다. 유대교에는 제사장이 있지만 기독교에는 엄격한 신부와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 성직자와 보통의 목사 제도가 있습니다. 신부와 성직자와 목사가 모든 영적인 일을 도맡아서 하며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헌금뿐입니다. 평신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며 세상 일만 할 수 있고 세상을 마음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이여, 교회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영적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의 영적인 일을 몇 사람이 도맡아 하게 될 때 교회는 이미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신부에게는 결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외적으로 보통 사람과 더 다를수록 사람들은 더 안심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일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온 몸을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 일을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내일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 네 번째 분별점을 보기로 합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밭에서 밀을 더 많이 추수하기 위함이요, 소와 양이 낙태하지 않고 많이 번성하여 야곱처럼 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축복을 쫓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다 세상에 속한 약속이요, 이 세상 국가 중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때때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밥을 주느냐고 묻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나는 예수를 믿으면 밥그릇이 깨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더 얻으려고 생각지 마십시오. 언젠가 나는 남경에서 어느 전도인이 당신이 만일 예수를 믿으면 큰 부자는 안 돼도 먹고 살 정도는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가 전한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교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얻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잃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을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지 않으며 도리어 기쁨으로 여깁니다. 오늘날 이 네 가지가 즉 물질적 성전, 외면적 율법, 중간적 제사장, 세상에 속한 약속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형제자매여,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바라는 것은 그들이 비록 세상에 속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한마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이 회라는 글자는 교회가 아니오 헬라어로 시나고그이며 중국어에서 회당이라고 번역됩니다. 이 글자는 특별히 유대교와 관계 있는 것으로서 불교의 묘와 도교의 관과 회교의 사와 관계됩니다. 집회하는 곳을 교회 집회소라고 칭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의 회당이라고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유대인이 그곳을 지나갈 때 그들의 회당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이라는 말은 유대교에서만 쓰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회당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유대교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유대인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당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유대인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환난과 궁핍과 유대인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두려워 마십시오. 언제든지 우리가 그 일이 사탄의 지심을 안다면 이미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람이 한 것으로 생각하면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한 것임을 알면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은 즉시 하나님 앞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에 10일의 문제가 있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10일을 10년으로 계산하여 역사에서 그 10년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내 개인의 느낌으로는 이것은 성경의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하루를 1년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12장 14절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곧 3년 반이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또 6절에서 1260일을 말했는데 유대인의 1년은 360일이므로 1260일은 곧 3년 반입니다. 만일 하루를 1년으로 잡으면 1260년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 큰 환난이 이같이 오랫동안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10일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몇 번 10일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55절에서 10일이 한 차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려올 때 리브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말하기를 적어도 10일간 집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식사를 관리하는 자에게 우리를 10일만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0일은 성경에서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뜻입니다. 한면으로는 환난의 날짜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환난받는 날짜를 주님께서 다 세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지나가면 자유케 되어 욥과 같을 것입니다. 또 한면으로 10일은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시험은 어떤 것이든 길지 않습니다. 그날이 차면 마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받고 있는 시험은 신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은 시간적인 것이며 또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섬기는 사람의 생명이 그분께 속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무릇 보혈로 사온 바 된 사람들은 주님께 속했으므로 완전히 주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그분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로 충성해야 합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은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때에 이르러 생명은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 공과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이 사망의 해도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무서운 것이지만 당신이 그 환난에 떨어지지 않고서는 그 환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 없습니다. 궁핍이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지만 당신이 궁핍해 보지 않고서는 그 맛을 알 수 없습니다. 회방하는 것은 사람을 누르는 것이지만 당신이 회방을 받아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모든 것들을 거쳐 나올 때 당신은 이 부활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나오셨고 우리 또한 나올 것입니다. 오늘 그 무엇도 이 부활의 생명을 매장할 수 없습니다. 감히 말하거니와 우리도 매장시킬 수 없습니다.